누가복음 20장에서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성전을 좀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막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습 살펴봤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지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침묵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나와서 사실은 막 대들었지만은 깨진 거죠. 네, 근데 이런 소식을 반대파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빼도 박도 못하는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련된. 네, 그래서 우리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형사치수제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사실 이제 부활 때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도전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죠. 그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참 잘 말씀했습니다. 아마 반대편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 말씀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 근데 왜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냐? 그리스도가 정말 다윗의 자손 맞냐?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또 그들을 도전합니다. 그들 또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서기관들 한번 봐라. 저들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뭐 수많은 성경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저들의 삶을 한번 봐라. 저들이 삼가야 될 모습들. 야, 저 서기관들 저 삼가야 된다? 몇 가지 이야기하시면서 저들을 삼가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태도가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좀 폭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전에서 피해야 될 세 가지의 태도, 이것이 결국은 하나하나가 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도 만들었고 또 신앙을 뭐 이게 신앙입니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삶을 보여주기도 했지만은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비성경적인 신앙도 만들고 또 잘못된 신앙도 양산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모습 될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도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교회다. 성경 연구,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25년 동안 예, 우리 이제 24주년이지만은 예, 계속 성경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데 성경 연구에 대한 바른 관점, 태도 무엇이어야 될까? 오늘 우리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쩌면 PBS 강의다. 예,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PBS를 새롭게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27절부터 38절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사두개인들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아주 중후한 양당, 하나는 바리새파, 한쪽은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달리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영적인 존재, 천사라든지 영적인 존재 이런 사람들도 믿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 중에서 토라,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문서라든지 또 선지서 여기에 이제 막 부활과 관련된 막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오늘 28절 보면은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하면서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형사 취수제, 형님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해서 상속자를 이렇게 낳아줌으로 형님의 재산을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를 이제 한번 이용해서 그걸 상상을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예수님, 제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형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에녹스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비싼 이야기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들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지어낸 이야기인데, 자, 일곱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예, 첫 형제가 맨 큰 형님이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둘째와 결혼했어요. 셋째도 결혼했는데 다 애 못 낳고 일곱 명까지 다 결혼해서 그 아내와 함께 결혼했지만은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활 때, 자,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시죠.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딱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속셈은 뭐예요?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부활 어떻게 있냐 없다 이것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속셈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제 같으면 그렇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이거 참 뭐 쉽지 않다 막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34절부터 38절에서 두 가지로 이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 부활이 뭐냐 이제 부활이 뭐냐 부활의 개념 또 부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34절부터 36절 내용입니다. 뭘로 이해합니까? 바로 두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두 시대. 성경에는 두 시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this age, 이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35절에 나와 있는 저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that age, 저 세상, 오는 세대입니다. 오는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세대. 그때는 어떻냐면은 35절 뒤에 나와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는 세대입니다.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시대는 여전히 이 세대에 속하였죠. 이 세대, 이 세상에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갑니다. 결혼합니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도 이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상보성과 친밀성과 연합성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우리 창세기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세상, 즉 다음 세대는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부활이 일어나는 그 세대는 어떻는가? 그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는 연약한 몸 썩을 수밖에 없었고 또 늘 땅에 속해 있었던 이런 몸들이 이제는 새로운 몸을 입기 때문에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없다. 다시 죽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천사와 동등하다 이 말은 천사처럼 영혼이 막 있어가지고 막 하나님 우편에서 막 날아가다 이렇다는 말이 아니라 천사처럼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예,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야 누구의 아내 되고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서는 누구와 막 이렇게 뭐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막 힘들고 이런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너희들이 부활을 잘못 생각했다. 부활의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야 너희들 지금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좋다. 모세 오경만을 너희들은 믿고 이제 모세 오경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좋다. 내가 부활을 한번 모세 오경에서 가져오마 하면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자, 37절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이것을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그렇게 나중에 마지막 부활을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나중에 부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 지금 모세는 어느 시대입니까? 그로부터 한참 뒤시대죠. 야곱으로부터 이미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막 그런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현대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것이냐. 그런데 이것은 물론 나중에 앞으로 오게 될 부활시대의 몸으로 지금 살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의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뭐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결국 오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음에서 오는 비성경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만 집중하는 거예요. 현실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현재의 삶에 막, 그래서 이들은 다 기족층들이, 기족층. 사두개인들은 왜 권세 잡는 거 중요했고, 그래서 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귀족층들이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백성들을 지도하니까 어떻게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현세적인 복에만 집중했고, 즉 이 세상 자녀처럼 살아가면서 어느 세상의 자녀, 부활의 자녀처럼 전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으니까. 아니 다음 세대도 없는데, 어느 세상도 없는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지금 막 견딥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오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왜 견뎌야 되죠? 왜 우리가 뭐 참아야 되죠? 왜 우리가 막 그냥 우리 마음껏 다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뭐 다른 사람들 욕 좀 듣더라도 뭐 있는 것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뭐 잘 살고 잘 먹고 오면 되는 거죠.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마지막 오는 이제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여기서만 집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아주 현세적인 복만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냈던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니까 성경을 왜 이렇게 했냐? 성경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잘못된 비신앙적인 지금 신앙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오직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비신앙적인 신앙을 양산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지금 성전에서 강도처럼 살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예요? 네, 오늘 제가 PBS 한다고 얘기했어요. PBS 강의한다고 했으니까. 자, 오늘 성경 공부해 주는 도전은 뭐예요? 오늘 이들은 관찰을 똑바로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들은 제대로 성경을 읽었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모세 오경만의 성경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통으로 읽고, 성경을 전체로 읽고, 때로는 성경을 한 권 한 권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들은 성경을 전체로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모세 오경을 보더라도 제대로 안 봤어요. 즉 시력이 없었어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시력을 준비 안 했어요. 예, 제대로 안 본 거죠. 관찰이 부족해요. 관찰이 부족해. 관찰을 똑바로 했었으면은 출애굽기 자기들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게 현재형이다. 다 생각하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나왔을 텐데, 성경을 연구하되 관찰을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한 권 한 권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즉 믿음의 눈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깨닫지 않고 보니까 결국은 이런 모습이 됐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눈을 똑바로 뜨고, 눈을 똑바로 뜨고 관찰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할 때는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See. 보라. 똑바로 보라. 똑바로 봐야 됩니다. 뭐가 주고, 뭐가 동사고, 뭐가 목적인가. 그리고 봐라. 그리고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살펴봐라. 지금 이것이 시대가 과거형인지 미래형인지 현재형인지 살펴봐라.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문법을 주시고 문학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눈을 열고 성경을 보자. 자세히 성경을 보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지금 보낸 연애 편지니까 그 연애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한번 봐라. 성경을 전체 하나의 책으로 봐야 되고 성경을 66권의 책으로 읽어보는 것. 이게 오늘 이 사두개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반면교사인 사두개인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성경연구 관찰이 잘못되면 해석 잘못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PBS 할 때 문단단도 좀 잘하시고 문단단도 잘하시고 제목 좀 잘 붙여보시고 반복 잘 찾고 그러면서 문맥 가운데 성경 한번 읽는 내가 오늘 시력 안경을 사람 보면 돋보이는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성경을 보고 있는지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했다라고 내가 잘못 지금 본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서 오는 것이 내가 성경적인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 눈의 문제다. 두 번째, 서기관들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3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9절이죠. 서기관 중 어떤 사람이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와, 우리가 지금 그동안 제들하고 부활 논쟁만 들어오면은 맨날 싸웠는데 야, 선생님 우리 편이 되어줘서 부활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잘 말씀하셨습니다. 쟤만 해도 아직도 부활 안 믿습니다. 막 이야기하면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 너희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는 다윗 자손에서 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자 니은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이제 합니다. 주께서 이 앞에 나온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 내 주께 이렇게 이야기하시되 내가 여호와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언제까지 앉으냐면은 모든 이 땅에서 사탄 권세를 다 무찔 때까지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이런 말씀을 우리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메시아의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이 시편을 딱 인용하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44절이죠. 그런즉 다윗이 오늘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를 내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냐? 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물론 그의 자손에서 오겠지만은 사실은 다윗의 주님이라면은 다윗의 주님이라면 우리의 주님이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면서 다윗 왕국의 회복을 통한 우리 유대 나라의 회복만을 꿈꾸고 있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예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한번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가르쳤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유대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받아들일 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유대민족의 구세주죠. 유대민족의 구원자. 유대민족만을 위한 왕.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연 귀결은 시오니즘이에요. 자기 민족만이 중심이 되는 시온의 회복. 이것이 사실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완전하고 부족한 지식인 것이죠.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잘못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가르쳤기 때문에 즉 부족한 지식, 불완전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 신앙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성전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이방인의 뜰까지 만들어놨어요. 그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온 열방까지 다 통일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꿈이죠. 창세기에서 이제는 인류가 타락이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 언약을 맺으시고, 이 모든 것들은 성전 안을, 성전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스라엘, 아브라함, 다윗.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결국은 온 땅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전을 통해서 사실은 드러나야 됩니다. 성전에서 제대로 될 때 사실은 열방의 빛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해석하니까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만들어요. 시오니즘, 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 신앙은 신약에 와서도, 예,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할례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확장된, 이미 다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전도 그래서 깨뜨려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성전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잘못된 해석한 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즉 메시아 잘못된 해석관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신앙을 만들었고 결국 왜곡된 성전 신앙을 만들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쳐내는 아주 편협한 왜곡된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이것은 오늘 우리 성경부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은 성경 연구에서 아까 관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관찰과 함께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 성경 해석과 관련된 책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역사, 문학적 맥락 안에서 성경적으로 맞는지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역사, 문학, 성경. 이 세 가지의 사실은 이 원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사실은 이 본문 안에서 이 문장 안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문맥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해석돼야 된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의미 여기서 너무 막 영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먼저 해석해라. 조금 이게 너무 어떤 사람들은 막 여기 안에서 막 의미부터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자연스럽게 이것을 한 문장 요약을 한번 해봐라. 바로 이게 자연스러운 의미를 우리가 하는 거죠. 문법적 해석 또는 문학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에 이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뭐 부르심 이런 단어가 나온다면은 이게 그때 당시에는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이 능력이 어떤 의미였을까? 권세가 어떤 의미였을까? 교회는 당시에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면은 아, 이것을 위해서 역사 조금 배경이 필요하겠죠? 아, 당시에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래서 본래 의미를 찾아라, 본래 의미. 역사적인 의미를 찾아라.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성경 사전을 좀 참고하고 배경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중요한 강의인데 지금. 네. 세 번째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성경 전체 틀에서 이것이 일관되어 있는가. 이게 성경적인 문맥 속에서 이게 맞는가. 한 권의 책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게 맞는 해석인가. 그래서 일관된 의미, 성경적 의미, 신학적 의미를 발견해라.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딱 나름대로의 틀이 있어요. 자기들이 만드는 시각. 아, 그리스도는 다윗 자손이다. 이게 이미 고정, 이게 독립변수인가요? 예, 네, 딱 고정된, 나머지 자기들 딱 상수가 돼 있어요, 상수.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말씀을 딱 보니까, 말씀이 이것과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이것과 틀린 거는 재단해 내는 거죠. 이게 아주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바꿔야지 사실 우리가 만든 이 관점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경을 자꾸 재단하고 틀려듣고 이것은 몰아내고 이것은 기적은 결국 우리가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뭐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떼어내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기 관점에 빠지지 말고 좀 시선을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해석이 잘못되면은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는 편협한 신앙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인들을 양산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 속에서 에베소서를 보기도 하고 다른 것을 본다면은 훨씬 우리가 우리의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신앙들이 확 깨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45절 말씀이죠.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들 서기관을 좀 봐라. 저들을 너희들은 삼가야 된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삼가라. 어떤 지금 서기관을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 긴 옷. 오늘 성가대 가운을 새롭게 입었는데, 예, 이런 옷이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많이. 옛날에 제사장 것 같은 발에 끌리는 옷을 다 입으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제사장인데, 내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막 이렇게 허세죠, 허세. 자기 과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삼가야 된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 좋아하는 서기관들. 뭡니까? 늘 자기들은 그 자리 있어야 된다고. 엘리트식이죠. 교만함, 자만에 빠져 있어서 내가, 나는 항상 저 상소, 저기 내 자리야. 다 이렇게 하는. 서기관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삼가야 된다. 세 번째는 47절이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성전에 와서는 뭐 기도를 뭐 길게 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과부들 돌보아야 되고 사실은 그들을 챙겨줘야 될 사람들은 그들의 막 가산을 삼키고 있는. 위선적이고 아주 여기 나와 있는 외식적인 신앙생활.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삼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경고이자 서기관들의 잘못된 삶을 책망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과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자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 삽니까? 늘 성전에서만 살 수 없어요. 늘 산 속에서만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곳에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막 보입니다. 이럴 때 제자들은 유혹을 받게 되겠죠. 내가 영향을 줘야 될 사람들도 있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영향을 얼마든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저들은 삼가야 된 네가 대상이다. 예, 경고 저들 네가 본받게 되면은 진짜 너희들 망할 수밖에 없고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공부했다 할지라도 삶을 잘못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즉 적용이 잘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제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서 제자들로 하여금 더 엄중한 심판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 배울 수 있는 근원은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 모든 제자들이 배울 수 있는 근원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 우리의 정면교사입니다. 늘 바르게 사는 가르침, 바르긴 가르침과 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바르게 사는 사람들, 잘못 사는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도 우리는 배우는데 배우는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 분리될 수 있어요. 정면교사가 있고 반면교사가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삼가야 될 사람들이 있고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나아가서 그냥 막 따라가게 된다면은 아니 그런 삼가야 될 대상인데 본받게 된다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죠. 본받아야 될 길이 있고 삼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우리 미국으로 가는 우리 집사님 가족이 있는데 미국까지 마찬가지일까요? 본받을 사람이 있고 삼가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캠퍼스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방학기간이지만 나중에 9월부터 학교 가게 되면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고 삼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정면교사, 누구는 반면교사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늘 배울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잘못되면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 목사가 오늘 성경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지금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막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 막 감동받았다고 합시다. 감동받는 눈치는 아닌데 지금. 네. 근데 제가 막 이렇게 해놓고 밖에 나가서 살면서는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 저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결국은 성전을 누가 망치냐면은, 누가 성전을 망쳤냐면은, 사두개인과 같이 비신앙적인, 잘못된 지식으로 비신앙적인 성경을,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을 망쳤어요. 서기관 같이, 온전하지 않는, 아주 하나만 알았지만은, 뭐, 둘을 모르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다윗 자손으로 알았지만, 다윗의 주님으로는 가르치지 않았던 이 불완전한 지식이 성전을 망쳤어요. 왜냐하면 그런 편협한, 자기 시오니즘적인 이런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결국 이런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막 앞에서 막 엄청나게 막 가르치고, 뭐 했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이중생활하는 이중생활. 전혀 아닌 사람. 위선적이고, 아주 외식적인 이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만약 교회 안에 득식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그걸 주님께서 칭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수만 명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생활과 밖에 생활이 완전 다르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막 성경을 공부하면서 와 깨달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와서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 본다면은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성전을 주님께서 야, 이 집은 내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러므로 성전을 망치는 게 적용이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전을 망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적용은 참 중요합니다. 적용은 노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노트에 복음을 써내려가는 것이라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까? 제대로 해석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삶의 노트에 적용, 적고 삶의 노트에 적고 응용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적용이 쌓이게 되면은 경력이 됩니다. 그게 이력이 되고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근육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도 처음에는 그걸 잘 못할 수 있어요. 용서해라. 처음에는 용서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용서를 합니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딱 용서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한두 번, 세 번, 네 번 하게 되면 이게 나의 실력이 돼서 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외식, 허례의식, 아까 엘리트의식 이런 부분들도 내 속에 있는 내면적인 교만과 함께 이것들을 철저히 우리가 직면하는 가운데서 어쨌든 경건의 능력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의 경건의 모양에서 끝날 않고 능력이 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PBS 강의를 끝낼까 하다가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성전에서 피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성전에서 피해야 될 세 가지 지식. 첫 번째는 뭐예요? 비성경적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관찰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지식을 지금 갖지 못하면은 부활도 없다 이런 지식 아주 잘못된 지식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도 아주 비성경적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만 통하고 밖에서는 밖에 원리가 따로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잘못된 비성경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통으로 봤다면은 성경 전체를 봤다면은 이런 지식이 이런 신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바른 관찰이 바른 해석을 만들어낸다. 바른 신앙을 만들어낸다. 그런 점 제가 비성경적 지식에 대한 대안, 시력 교정, 시력 확보, 즉 눈을 똑바로 뜨는 안경을 바꾸는 겁니다. 무슨 안경으로? 믿음의 안경으로. 더 자세히 보겠다. 내 시력을 확보하겠다. 아, 네, 좀 더 자세히 해. 그동안은 대충 넘어갔어요. 아, 이거 동사, 이게 동사인지 아닌지도 안 보고 지나갔어요. 근데 동사인지 제대로 보고, 아, 이게 미래형인지 과거형인지도 안 보고, 아, 이게 반복이 뭔지도 내가 좀 더 살펴보겠다. 이게 시력 확보입니다. 첫 번째, 대안이 뭐라고요? 시력. 예? 두 번째, 불완전한 지식, 부족한 지식이 성전을, 성전에서 피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은 알지만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대하다 보니까 내 가지고 있던 이전에 알았던 내가 뭐 나의 직장에서 알았던 지식이 있어요. 내가 철학 공부하면서 알았던 지식이 있어요. 내가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알았던 지식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을 자꾸 이렇게 파헤치게 되기 시작해요. 성경을 뭐랄까 난도질해요. 반대라고 해야겠어요? 성경이 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관점이 바뀌면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이 나를 읽어야지.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동안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감이 되면 성경이 여러분들을 읽을 때까지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10년 전에 우리 에베소서 PBS를 했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과 다른 게 뭐예요? 관찰 그때 똑바로 했고 해석을 똑바로 했다면은 그것 가지고 오늘 나의 지금 삶이 10살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삶의 정황은 또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적용이 다를 거예요. 그때면은 이 말씀이 나를 막 들어와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유익하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자는 것이.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이것은 시각을 확대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시력을 확보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시각을 확대하는 거예요. 관점을 좀 더 이렇게 더 열어놓는 것이죠. 옛날에는 나의 관점에서 이걸 봤다면은 이제는 성경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열어두자. 자, 세 번째 성질에서 피해야 될 태도는 잘못 적용된 지식, 즉 잘못된 지식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외형이나 모양만 내리는 지식,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PBS 했습니다. 네, 적용을 했어요. 노트에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삶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아 쉽지 않네. 삶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 다 보이고 삶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고 있고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마음에 굳건하게 막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좀 두려운데 저렇게 하기 두려운데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를 막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시도. 제가 지금 라임을 맞췄어요. 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네. 시력. 두 번째는 시각. 세 번째는 시도. 예. 삼시. 자, 이거 하다가 갑자기 삼식이 삼촌이 생각이 났어요. 삼식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삼식이 삼촌, 삼식이 이모가 되다. 나는 이 세 가지. 시력을 확보하고, 시각을 확대하고, 시도를 해보면은 진짜 거기에 하나 더 필요한데 기도가 필요해. 그래서 삼시기가 필요해. 기가 필요해, 기도. 기도를. 아, 감동을 해야 돼, 이거. 이거 감동해야 돼, 내가 보니까. 아침이 생각난 건데, 아침이 생각난 건데.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삶이, 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짜 바뀌지 않겠는가. 우리가 삼시세끼 이렇게 먹듯이, 말씀을 여러분들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말씀을 똑바로 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24년 동안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관찰을 너무 막 안 하고, 대충 넘어가고. 관찰 안 되니까 해석은 당연히, 한 줄 요약으로 나오겠죠. 맨날 똑같고. 또 적용도, 삶이 적용 안 하니까 맨날 뭐, 큐티 똑바로 하겠다, 기도하겠다, 전도하겠다. 뭐, 매주 똑같아. 뭐, 삶이 뭐, 성경이 삶을 읽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삶은 지금 니가 가서 지금, 야, 니 옆에 있는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안 들리죠. 뭐, 세상을 똑바로 안 하는데, 그게 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맨날 기도 똑바로 하자, 기도하자, 큐티 하자, PBS 적용하자, 뭐, 전도하자. 뭐, 전도라도, 뭐, 저기에서만 하든지 하자. 그러니까, 매일이니까, 에이, PBS 똑같잖아, 이거. 안 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단편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막, 이러면 엄청나게, 뭐, 파노라마 같이 막 대단할지라도, 성경은 더 놀라울걸요? 오늘 아침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예, 우리 삶 가운데서 다양한 삶의 지금 정황들 속에서 막 아픈 거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성경 말씀이, 에, 그거는, 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겠어, 성령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야 오늘 윤집사 기도를 보니까 지금 아 키우면서 진짜 힘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야 이렇게 하라고 하네? 야 이 말씀 가지고 딱 적용해보니까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좀 더 인내해야 되구나 생각하면 어떻게 인내해야지? 나는 어떤 부분에 인내가 부족하나?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 딱 적용을 하게 되면서 그 아를 한두 번 옛날에는 막 세 번까지 내가 인내했다 이러면 적어도 다섯 번은 인내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아, 세 번 네 번, 한 번 남았어. 이렇게 하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인내하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막 애가 막 한 번 하면 바로 팍 나왔잖아요. 지금 좀 무슨 애와 엄마가 똑같아. 애와 엄마, 아빠. 애가 화내면 아빠들 바로 팍 나죠. 팍 부딪히잖아요. 첫째 때는 그렇게 실패했다 하더라도 둘째, 셋째도 그렇게 했나, 이거죠. 말씀도 듣고 경력도 쌓이고 우리 근력도 쌓였다면 좀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참았어요. 다섯 번 참겠다 적용했다면 좋다. 다섯 번. 오늘의 다섯 번입니다. 주여 힘주십시오. 그런데 나중에는 여섯 번, 일곱 번 참을 수 있는 막 힘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시도해본다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PBS 강의를 마칠까 싶은데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기를 제안합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손석희 씨가 하는 질문들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그 잠깐 나와 있길래 제가 거기 그분이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빅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대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니까 손석희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앞으로 계속 남을 수 있는 직업은 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스님, 뭐 신부님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석희 씨가 막 웃으면서 그분들은 자영업자가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 자영업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남냐라고 하니까 뭐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 이 부분들은 남는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좀 경쟁력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좀 경쟁력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단골이 있어야 된다, 단골.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그냥 노포 이런 데 가면은 대단하지 않지만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가는 것처럼 그런 단골을 만들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제가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경쟁력 있는 교회인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한국 교회 지금 막 몇만 교회가 있는데 뭐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은 교회다. 그러면은 진짜 뭐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뭐 가면 되죠. 뭐 그것도 사실은 나쁘진 않지만은 과연 이제는 앞으로 챗GPT, 뭐 AI 막 이것으로 요즘은 뭐 명령만 집어넣으면 PBS 해줘 그러면 딱 바로 나온다며요. 저는 안 해봤지만은. 뭐 문단하게 해주고 반복 가지고 오늘 교훈이 뭐야? 그러고 딱 나온다며. 나는 처음 알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주고 뭐 노래로 뭐 AI가 노래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야 큰일 났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PBS를 하지 말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제대로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방식을 이거 고수해야 되겠다. 이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라면은 여기에 우리 목숨을 걸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뭐, 어디 가서 예배 드리나 찬양하거나 해도, 뭐, 괜찮으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 교회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경을 제대로 한번 내가 연구하고 싶다. 이것이 나를 살리더라. 다른 설교 들어보니까 막 심심해서 못 듣겠더라. 근데, 말씀을 제대로 한번 풀어주니까, 내가, 야, 좀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진짜 내가 제대로 서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야죠. 자기만의 툴을 만들어야 돼. 툴을 만들어서, 조금 자기 만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PBS를 했어요. 주문의 교회 와서 오기 전부터 PBS를 하고 가르치게 됐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사본식 또 구문 분석이라는 이걸 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PBS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제가 그걸 통해서 나중에 적용은 다섯 가지 우리의 틀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재밌어요. 참 뭐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지만은 시간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한번 구하자. 그래서 PBS니까 개인 성경 연구 제대로 똑바로 해보자. 그래야지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게 있거든요. 뭐 PBS 똑바로 안 하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주변 막 신변답기 이야기하고 들었던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재밌긴 하지만 나중에 남는 게 없는 이 모임과도 비슷하고 저 모임과도 비슷한 이런 모습들 갖고 우리가 뭘 건질 수 있겠냐. 두 번째, 공동체가 관찰해서 하는 분위기를 함께 관찰해서 가는 분위기. 해석학적, 저는 해석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눔의 공동체죠, 나눔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PBS 똑바로 하면은 해석 공동체에서 제대로 들어오기만 한다면은 여기에서 잘못된 거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해석들이 걸러낼 수 있고 교정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나눔하는 이 해석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이 잘못되고 해석이 잘못되면 아주 비신앙적인 신앙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우리 요즘 예레미야 큐티하잖아요. 거기에 바벨론 왕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막내 여동생이 가족방에 그 말씀 딱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지금 저기 가족 중에 신천지에 나가고 있는 아주 뭐 한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이 뭐 목사나 성도나 아무데나 아멘이나 하고 뭐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리플을. 그래서 내가 이제 뭐 그분께 성경을 예레미야에서의 바벨론과 저기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예레미야의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사실은 유혹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좀 하니까. 그래서 제발 좀 빨리 거기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잘못된 지도자에 빠져서 좀 뭐 있으면 좋겠다. 한마디 적었더만 일단 리플 달아서 자네와 같은 사람이 바빌론 왕이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갑자기 바빌론 왕이 됐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 그렇게 하면서 이게 왜냐면은 사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 바빌론과 요한계시록 바빌론을 똑같이 등치시키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은 그들의 징계에 받아들이고 나중에 심판을 통한 회복을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예레미야서라면은 나중에 이제 바빌론은 구약에 있는 바빌론을 지금 가져와서 지금 당시에 있었던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 땅에 있는 큰 권세들 이것들을 지금 큰 바빌론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똑같이 해석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누굴 좀 삼가야 되고 또 따라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해석의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정되면은 좀 우리가 좀 쉽게 아 내가 그동안 잘못 해석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거를 딱 고집해놓고 다른 사람 뭐 다른 사람 틀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또 많이 자라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해석의 공동체 꼭 좀 잘 이용하시다. PBS를 그러니까 개인 PBS 시간을 투자해서 좀 잘하고 나눔 잘하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PBS를 잘 안 해오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나눔할 수 있는 지금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들어야죠. 반성하면서. 아, 내가 PBS를 안 했구나. 내가 글쎄 맞나.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할까. 뭐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 앞에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되죠. 다음에는 내가 절대 PBS 안 한 일은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앞에 내가 조장이 됐을 때 이런 조언을 만나면 저 조장은 어떻게 살겠냐 하면서 이제 조언됨을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도 가져야 되겠고 거기서 뭐 내가 들었던 이야기 손석희가 어떻더라 막 이렇게 가져오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면은 PBS가 막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자기가 잘 준비하고 난놈도 잘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맺는다면 오늘 중요한 아까 세 가지 주제 부활, 메시아, 제자도 이 부분은 우리 신앙의 몸, 머리, 지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겁니다. 근데 그건 신앙에 있어서도 이 몸과 같아요. 진짜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해야 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분은 다윗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온 열방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을 이제는 통일하시고 또 구속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분 머리 되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교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 또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 연구했다면 적용했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반면교사를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가서 안 되겠다 삼가야 될 것이고 정면교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제자도입니다. 이 세 가지 부활과 메시아와 이 제자도가 여러분 삶을 더 튼튼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공동체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말씀에 대한 태도 또 신앙에 대한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제는 말씀 앞에 반응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